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오실 때 옷들도 조금씩 갈고 여름 옷들 집어넣고 가을 옷들 꺼내고 그런 작업들 한창이실 텐데요.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응당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약속해 주시는데 창세기 8장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낮과 밤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계절이 변화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운행해 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의 자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생을 가르치는 부모인데요. 먼저 부모의 자리로 불러주신 데 대해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감정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인지 감사함인지 부모가 되어보고 나니 이해되는 것들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짐들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거리들과 감사함들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의 자리에 있기 전과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부모의 자리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들 중에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당근과 채찍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당근과 채찍이 일종의 은유죠. 관용어구이고요. 이 당근을 언제 쓰냐. 당나귀가 계속해서 앞을 주시하고 목적지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길게 당나귀의 눈앞에 당근을 매놓고 앞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데서 기이한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이 당근과 채찍은 보상과 벌점, 잘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하는 이걸 비유하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당근과 채찍을 자녀에게 쓸까요? 많이 사용을 하죠. 부모가 의도하는 행동들을 자녀에게 더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당근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의도하지 않는 행동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행동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도 당근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근은 부모가 원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에 주는 것이고 채찍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했을 때 주는 겁니다. 이처럼 당근과 채찍으로 대표되는 이 교육 방법을 행동주의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굉장히 자기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하는 부모, 강압적인 부모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의도하는 대로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당겨가기를 원하는, 모델링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당근과 채찍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방법이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사용을 하다 보면 정말 잘 듣습니다.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고요. 보상이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방금방 주어지기 때문에 애들 반응도 순식간에 변화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한 달 뒤에 너 원하는 게임기 사줄게. 안 들을까요? 듣는다는 거죠. 그 한 달은 내가 한 달만 참으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기를 쓰고 그 한 달은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응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라는 말입니다.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죠. 개 관련되는 프로그램, 개 행동 교정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게 이 행동주의적인 방법입니다. 개 주인이 원하는 행동들을 하면 뭘 주죠? 간식을 줍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 간식을 안 주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개가 생각하고 그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이 방법이 행동주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간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행동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그 삶의 패턴까지도 교정하는 이런 방식이 행동주의적인 방법입니다. 개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에게 생각해보라고 고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간식을 믿기로 주인이 원하는 행동들을 증가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하는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하는 일들을 지속해 나가면서 개가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점점 더 명료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와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개는 끝까지 간식만 주면 되는데 사람은 간식만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은 점점 그 역치가 증가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방식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달란트 잔치 옛날에 많이 했었죠. 저도 어렸을 때 달란트 많이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주에 보통 헌금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요절 외우잖아요. 그럼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요절 외우면 한 주에 받는 게 한 4달란트 정도 됐었거든요. 친구 전도하면 5달란트 더 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1년을 모으면 뭐 수백 달란트가 됩니다. 수백 달란트 되는 걸로 한번 달란트 잔치 하죠. 그렇게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요절도 외워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도 출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달란트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들이 이런 접근 방식들이 행동을 교정하는 데는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 자녀가 인생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자녀의 행동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도 일정 효과가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들을 발견해 나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법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들이 원하는 요구 수준이 굉장히 낮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자녀들도 머리가 굵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점점 증가되며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능력들이 점점 그것들을 다 해줄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늘어간다라는 거죠. 이 상벌제도와 같은 것들을 지속해서 활용한다면 우리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근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를 정말 전심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진 능력이 많고 재산 수준이 높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언제든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걸 다 해주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의 진정한 그 이너맨, 그 마음, 그들의 속사람,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까라는 데 있어서 퀘스천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혹시 제 강의 속도가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애들이 원하는 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게 아니죠. 중학교 1학년 이제 제 큰애가 아이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냥 친구들이 다 아이폰 들고 다닌다는 거죠. 머리가 굵어지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1, 2만원짜리 장난감만 사줘도 되었던 아이가 이제는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되는 휴대폰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내걸고 자녀들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외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마음까지 변화시켜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부모가 원하는 행동만 하면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도 그 외적인 행동,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 그게 성적이 됐든 부모가 원하는 행동 교정이 됐든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만 관심을 두면 그뿐입니다. 그 행동이 가능하게 했던 그 마음, 그 동기에는 부모도 자녀도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이 접근 방식의 대단히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녀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정해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부모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이런 상벌을 통해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바른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부모라는 존재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삶을 자기네 삶으로 보여주면서 모델링해 나가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삶을 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기를 원하는지 부모된 자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4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이 마음이라는 단어죠. 레이브입니다. 이 레이브라는 단어가 뭐 랩을 레이브라고 읽는데 이게 여기는 지금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전히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좌소로서의 마음이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 외모의 반대말로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외면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들을 마음이라고, 레이브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장을 뜻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 단어를 여기는 지금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강의하면서는 심령 내지는 속사람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겉면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속사람인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샘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잠언 4장을 살펴보시면은 다른 앞에서 23절 전에 다른 신체 부위들이 언급됩니다. 눈도 언급되고요. 귀도 언급되고요. 여러 이제 신체 기관들이 언급됐는데 눈은 뭐죠? 보는 기관이고요. 귀는 듣는 기관이잖아요. 외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기관인데 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마음에 모인다고요. 이 마음에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처리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패턴과 양식을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여기에 이 마음, 심령과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통제를 우리의 모든 신체기관들이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몸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요. 듣고 싶은 것들을 듣습니다.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해야 할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 뭘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들을지를 판단하는 좌소로서의 이 심령들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바른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거죠. 이 통제 아래에 있는데 이게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행하고는 외적 행동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도 마음이 나오죠. 성경 가운데 보면은 같은 비슷한 단어, 비슷한 의미의 구들을 두 번씩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엘리야를 살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열심하오니 이런 표현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엔 열심히 특심하오니라고 번역이 됐었는데요. 같은 단어거든요. 그렇게 두 번 반복되는데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굳이 나누자면 조금 더 정서적이고 조금 더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구분까지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 같은 의미로 그 속사람을 다해서 그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죠. 우리 예레미야 17장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 심장입니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 심장 같은 단어죠. 하나님께서 그 내면이 어떠하신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행실을 가능하게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마음, 심령, 속사람을 부모가 읽어주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오늘 이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그 내면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것들은 마음에 차서 도저히 이게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니까 겉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면, 이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정서적인 면으로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결정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들, 사람과 관계하면서 짓는 표정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 이 마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게 가치로운 것인지를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 원천을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의지할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교회를 오가는 발걸음들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교회 문턱은 넘었을지언정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겁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를 정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 씁니까?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씁니다. 내 마음이 있는 것에 씁니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는 우리가 지출을 극도로 제한하겠죠.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이미 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누구에게 맡기든 다 이제 어디에다 맡기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그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어디에 보내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오늘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다 보고 오셨을 겁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했던 행동들만 봐도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안고 오셨을 겁니다. 자녀들의 표정만 봐도 얘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 뭔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말인지 지금 이 아이가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는지 부모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읽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터치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이 마음을 도외시한 채 내가 원하는 행동들만 증가시켜서는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이 이너맨, 속사람을 우리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자녀들의 내면, 이 마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자녀 교육의 어떤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만 저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자녀들의 행동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집중하기를 원하는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화가 나죠. 화 자주 냅니다.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네. 지금은 많이 컸어요. 많이 커서 중학교 1학년 딸,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딸, 2학년 아들 이렇게 4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말귀로도 통하고 하지만 한 5, 6년 전만 해도 말귀 통하지 않는 애들 데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살다 보니 부모가 원하는 행동들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나고 보면서 저도 이런 강의들을 계속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그 자녀들의 행동들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자녀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 부모의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이 생각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행동주의적인 접근과 달리 자녀들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그들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지속해서 지도하고 기도하는 게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식으로 내가 지금 잔소리만 계속하는 게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자녀에게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정효과가 즉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긴 호흡을 갖고 있어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된 자로서의 지금 자리와 부모되기 전의 자리를 비교해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지금이 분명 더 힘드실 거고 어렵고 또 여러 숙제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힘든 순간순간들을 지나오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은혜롭고 귀한 자리임을 고백한다면 이 은혜롭고 귀한 자리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때 이 마음들을 가지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루 좋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다녀오고 그날 말씀을 듣고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결단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땐 굉장히 기쁘죠. 부모된 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도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굴 보면은요? 우리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도 오늘 결심했다라고도 내일 형편없이 변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인데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 마음과 그 태도로 바라보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느 순간에는 가르치지만 거의 가르치지 않고 살죠. 그런데 많이 배우는 것 같지 않지만 실상은 매일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시간입니다. 부모는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자녀에게 자신의 삶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요. 자녀는 그 무언으로 부모의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삶으로 가르치죠. 침묵으로부터도 배우고요. 꾸중으로부터도 배웁니다. 부모가 어떤 일에 분노하고 어떤 일을 칭찬하는지를 통해서 부모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도 배우고요. 뭘 원하는지를 은연중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살면서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할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부모가 대화하는 것들을 어린 자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대화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는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뭘 하찮게 여기는지도 다 알게 되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앞에서 뭘 중요하게 여길 건가,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때가 되어서 자녀들이 조금씩 자라잖아요. 주말에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서라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부모가 삶 가운데서 실천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이 나중에 자녀들이 장성을 했을 때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을 구별하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가정과 토요일 날 하나님이 주신 그 영들을 만끽하고 주일 날 와서 조는 가정은 분명히 그 자녀들이 자라났을 때 신앙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들이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많은 것들을 이미 배우고 있고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적어도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들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관찰하고 배웁니다. 과연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뭘 배웠을까?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뭘 배웠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들은 뭘까? 내가 말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실제 내 삶으로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더라면 무엇이 더 아이들에게 훨씬 더 파급력 있는 가르침이었을까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부부가 함께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지금 심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심령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부모의 자세들을 보여줌으로써 아,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으로 성실하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진중하게 사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가진 것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셨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부, 자신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해왔고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빠와 엄마로서 어떤 삶의 태도들을 견지하고 살아왔는지 자녀들이 크면 다 알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이미 어렸을 때부터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부터 친구들끼리 온갖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아빠는 어떻네, 너네 엄마는 어떻네 이런 얘기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리지만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미 아이들의 판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못할 뿐이고 자기의 언어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야 하는데 그 인생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른 인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인생에서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나눔인지, 돈인지, 부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그 말씀 따르는 인생인지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원포인트 코칭으로 해결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속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부모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날마다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고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제 마음으로 제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게 부모의 자리라는 것이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지극히 영적인 자리라는 것들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다 경험하셨겠지만 성경에 있는 굉장히 추상적인 진술들 있잖아요.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확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와닿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인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그전에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아왔고 누구에게 책 잡힐 만한 짓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 태어난 자녀조차 온전히 품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였구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표현이었구나라는 것들이 그냥 마음속에 팍팍 와닿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 부모의 삶은 짧은 원포인트 레슨으로 자녀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녀에게도 사과하죠. 엄마 아빠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라 잘 몰라. 미안해. 사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의 자리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감당해 나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말입니다. 부모도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또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 말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교정되어 간다라는 데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자기의 말을 담지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는데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부모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말을 통해서 부모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히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모의 삶에 얼마나 개입하는 것이 부모로서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이거 맘이라고 아시죠? 신조어인데 뉴욕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계 엄마들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극성이잖아요. 호랑이 엄마라는 뜻대로 자녀들의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시간표를 짜놓고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명문대학을 보내는 게 그 엄마의 목표인.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바른 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방임해두고 스스로 선택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풀어두는 게 부모된 자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불미스러운 일 저지르지 않고 이 시민사회에서 잘 녹아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는 게 우리 부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로써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이 그냥 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정원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리고 우리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한다라는 거,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녀 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요. 특히 교회 학교가 아니고 먼저 믿음의 부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나는 모세예요. 모세가 너희 출애굽 2세대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그 부모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걸 자녀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부모된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헛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생명이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 날마다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저녁에는 세상적인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 먼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말의 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가치관들을 먼저 되돌아볼 일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살면서도 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뭘 배울까요? 부모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삶의 행동들이 늘어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모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부모의 삶과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할 때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과 부모의 삶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부합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주일도 아니고 목요일 오전에 여기 오셔서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살지 모색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또 이 자리에 없는 내 배우자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독려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임과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부모도 말을 하지만 동시에 그 말대로 그 말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의 모델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다 나름의 판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신앙 안에서 또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우리 다 이미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또한 그렇게 판단받을 때가 오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내가 슬럼프에 빠지고 남편이나 또 다른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내 배우자 또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못 사는 거죠. 나 또한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때 우리에게 올라오는 유혹이 뭐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당근의 유혹이 올라옵니다. 당장이 당근을 쓰면 자녀들의 행동이 교정되니까. 근데 그건 단지 유혹이거든요. 그 유혹 물리치시고 오늘 우리들이 긴 호흡으로 걸어가야 될 이 길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주의적인 방법론을 쓰려고 이 유혹 앞에서 이제 부모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모의 삶을 지속해서 변화시키지 못할 때 이런 유혹에 빠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근이 더 이상 없어지면 못 쓴다라는 얘기 드렸죠. 네, 없어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미 저는 당근을 쓸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아이폰을 해달라는데 저와 같은 휴대폰을 해줄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용도 폐기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도래하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더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들을 불러서 다 축복을 해줍니다. 죽을 때가 다 된 노인이 이제 유언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침상에서 몸을 일으킬 기력도 없는데 야곱의 인생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아버지에게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걸 받겠다고 열두 아들들이 다 하나같이 나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한 명 한 명에게 다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게 기력이 없을 때 아들들이 나오는 것만 봐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힘이 없잖아요. 힘 없는 아버지, 오늘 내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통로를 여기는 그 아들들이 가능하다라는 건 야곱의 인생이 그만큼 복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노년도 한 얼마 뒤에는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게 신앙 안에서 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뭐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가 대립할 때도 있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모신 가정임을 잊지 않는 데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모신 가정임을 이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자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부모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됩니다. 그렇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 안에서 수렴되는 경험들, 하나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모신 가정임을 우리가 느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자녀들이 온전히 그 말씀 안에서 수용할 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부모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를 넣어보셔도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뭔가 갈등이 있고 서로가 트러블이 있으면 거의 이 그림에 비추어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뭔지 이걸 통해서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그림을 찍어 가시든 아니면 교제에 있는 걸 보시든 부부가 나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게 결국 배우자에 대한 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태도까지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게 되고 상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미 부모의 품을 떠난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여기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고백했고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셨듯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해주실 텐데 그럼 왜 부모라는 자리를 주셨을까? 청지기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달하는 통로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내 부모, 부모의 그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게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나오는 이 심령이 우리가 계속 앞서서 살펴봤던 그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심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이자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늘 기대하고 부모로서 부담을 갖는 게 얘들이 뭐 하면서 살게 할까? 곧 호구지책을 어떻게 마련해 줄까를 부모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당면한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것, 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호구지책에 혹시 자녀들이 어떤 달란트를 개발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록 돕는 이 역할도 부모가 분명히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야 할 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그 가능성들을 발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자신이 인생의 의미들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서포트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심령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이 지점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하듯이 3, 40년 뒤에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우리의 고백을 그대로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창세기 17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너의 대대우선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오셨는데 누구에게까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어야 한다라는 게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를 다잡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으로 심는지 그 심는 것들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추수 때가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여름에 농부가 수확을 거두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가을의 결실로 나타나듯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언젠가 추수할 시기가 올 텐데 그 추수할 시기가 굉장히 롱텀이라 추수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추수는 굉장히 롱텀으로 이루어져서 그냥저냥 살아가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을 어떻게 심는지에 대해서 자녀들과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때가 옵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또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임하는 내 삶의 태도들이 나중에 어떤 습관으로 굳어지고 어떤 삶의 패턴이 되어서 그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진짜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아무리 어리더라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들의 자세, 그들의 습관 하나하나가 언젠가 그들의 삶에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태도로 하루하루를 심을 수 있도록 부모된 자로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심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를 조금씩 떠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래 집단이 중요해지고 친구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부모의 영향력은 그에 따라서 반감합니다. 자기가 독자적으로 맺고 있는 부모들이 모르는 인간관계 속에서 더 많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을 아이들에게 지속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부모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머리가 굵어지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모를 의도적으로 부정해야 자아를 세울 수 있는 틈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세워야 가야 하는 시기들이 언젠가 도래할 텐데 그 때가 되기 전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또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해도 이미 심어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를 만들어 가느냐 그냥저냥 살아가느냐는 자녀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 또 우리들이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것들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이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모라는 자리가 단순히 자녀들의 호구지책을 마련해주는 가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것. 자기 욕망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다가가 자녀의 마음, 그들의 심령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면 좋을 겁니다. 좋은 대학 가면 더 좋겠죠. 좋은 직장 가면 더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느냐? 별개입니다.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모자라는 스펙을 갖고 조금 덜 버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가지면 좋겠지만 그런 조건들이 다 허락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자녀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나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뭔가? 그래서 부모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뭐고 자녀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가운데서 찾아야 하고 부모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고방식 전환이 먼저입니다. 지금 자녀를 두고 하시는 기도가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났으면 좋겠는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리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영혼을 심는 삶에 대한 강조들이 얼마나 있어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부르셨을 때 이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얼마만큼 잘 감당하려고 애써 왔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스스로가 먼저 변화하기 위해서 애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에 대해서도 기억해 보시고 한번 변화하고 모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주의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가르치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응당 강조해야 할 바들을 강조해 나가는 그래서 영혼을 심는 그런 가르침을 지속해 나가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강의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모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어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대속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상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세워줄 수 있는 부모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또한 그 말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둘 것들이 있는 그 영원을 바라보는 인생 살아가는 자녀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모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루 이긴 것 같지만 그 다음 날 이내 넘어지고 마는 게 우리입니다.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의 자리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나눔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가운데 배우는 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눔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나눔이 그저 나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